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만 정작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구원의 그 감격에 그 기쁨에 들떠서 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들뜬 가슴 속에서 그 감정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헷갈리는 혼동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처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감이 없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 have intimate fellowship with my God.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함을 더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그 거룩한 관계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거룩함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의 표본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샘플, 이그잼플이 무엇이에요? 사람입니까? 그럴듯한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위대한 성자를 보면서 그 위대한 성자를 이렇게 기리고 기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자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을 아마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룩의 대상, 거룩의 표본이 누가 돼야 될까요? 성경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추구해야 할 우리의 거룩의 대상, 표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거룩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런 거룩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을 구별했다, 택하여서 구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구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흠없이 점없이 드려진 제물과 같이 여러분이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Separated 됐다, 이렇게 분리됐다, set apart 됐다, 구별됐다, 분리됐다라는 말이 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신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구별해 내주셨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멸망당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이 죄악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서 분리해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드려지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의미가 단순히 내가 좀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뭐 안 하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지, 뭐 나쁜 짓 안 하지, 그 정도의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여러분의 그 거룩에, 그 택해 주심에, 그 구별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서 거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룩에 대한 명령을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룩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내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이 말은 이전에면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무엇을 따랐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사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욕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그런 욕망, 욕심, 욕망,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욕망, 그런 내 마음속에 솟구쳐 나오는 그런 디자이어들, 욕망들이 잘못된 그런 이블 디자이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사욕, 욕망을 쫓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나의 사욕, 나의 욕심을 쫓았던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원대로 나의 소욕을 쫓았던 그때의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삶의 분명한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관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앙적 고백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사역을 쫓았던, 본받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사욕,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사욕, 욕심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쫓아서 나를 즐기며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우리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옛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옛삶이 아닌 이제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본질적으로 주님을 알고 났을 때,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본받지 말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제 엄청난 도전적인 명령의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처럼 어떻게 살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So be holy in all you do. 어떤 성경에는 be holy yourself in all you do, in all your behavior. 너의 모든 행실에 너는 홀리하라. 홀리하라. 홀리하게 살아라. 홀리하게 되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be holy, 거룩하라라고 되어 있지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So become holy가 아니라 그냥 거룩하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거룩하지 않았고 육신의 사욕을 쫓았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너는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소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은혜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로,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준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완전한 하나의 객체가 변화되는 것이 이 변화요 성령님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로부터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변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의 변화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의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초대에 들어가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단 순히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볼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도 말에서도 성도님과 대화할 때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할 때도 거룩한 자로 여러분의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존재적인 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성을 여러분이 드러내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을 가지고 있는 거룩의 품성을 쫓아야 되는 우리의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에 이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겠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내가 거룩을 쫓아가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거룩의 빛, 사랑, 거룩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 거룩의 빛, 변화된 빛, 주님 닮아가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빛이 없어요. 비춰줄 게 없어요. 곤란하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찬란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역을 본받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은혜를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러나 이후에 주님을 안 다음에는 바로 무슨 일에든지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LA에서 그런 LA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그런 오래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밖에 그 파킹랏에 주차장에 나가서 어느 성도님들이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찔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런 말을 들어요. 자기는 예배만 드리고 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갈 때 항상 자기 아내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좀 괜찮대요. 근데 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가는 날은 꼭 항상 아내와 남편이 늘 다툰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모르고 행동했던 나의 본성적인 나의 어떤 성격을 따랐던 그때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와 대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노력입니다. 거룩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지만, 가만히 방종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거룩으로 삶, 거룩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의 노력이, 거룩을 향한 노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방법과 자세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세는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그네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그네로서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의식의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종입니다. 무책임한 삶입니다. 뜨내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이 나그네예요. 그냥 방종,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세상 일반적인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는 이런 방종의 삶과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 그것은 단순히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 사랑, 그 친밀함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요즘 세상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개독교라는 말까지 들어가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삶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삶이나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차이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기에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로서 이 두려움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세를 결정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방법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이 자세가 있어요.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구원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것은 구속함을 받았다고 개역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헛된 죄악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뭐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해야죠. 그럼 무엇으로 구속받았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이방인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속해준 그런 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자기 아들의 피를 뿌리시면서 그 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속했다는 말은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늘 아는 얘기지만 늘 진부한 얘기같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용이지만 이 사실이 여러분의 거룩의 근원이요 요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구속받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내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보혈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또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바로 이런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이 정결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거룩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순종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뤄나가는데, 깨끗하게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불순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나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내 죄가 정결케 되었다라고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칭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칭의 이후에 변하는 성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뤄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인해서 거룩이 되어진다면 할만하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만 해져가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할만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수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볼 때 아이고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보세요? 너무 거룩해서 나와는 정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순종할 때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조금 다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단순한 그런 경건의 시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어떤 체험만 한다고, 은혜만 받는다고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깨끗하게 하여서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your brother. So that.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너가 신실한 참된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깨끗함을 통해서 깨끗함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뜨겁게라는 말이 deeply,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깊이, 깊이, 깊이 마음속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fervently love one another from the heart, 내 마음속에서 서로 격렬하게, 뜨겁게,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뜨겁게, 깊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뜨겁게 격렬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끼리끼리 사랑입니까? 이렇게 끼리끼리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사랑 잘했구나, 그래 끼리끼리 뜨겁게 사랑한 너의 그 사랑이 참 가득하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하면은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뜨겁게 사랑을 잘하세요. 조금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뜨겁게 뜨겁게 깊이 사랑도 못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기도 싫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받았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미워해도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랑하지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나에게 아프게 하니까, 저도 할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안 좋은 감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몹시 밉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아주 심하게 줘서 우리 감정이 뒤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본래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도 또한 그를 미워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 우리의 액션이 정당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두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말이 이상하지만 선대해야 합니다. 잘 대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은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때 한번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무작정 기다리신다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겠지라는 그런 무조건 기다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먼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오기 전에 먼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오기 전에 먼저 순종할 때 여기 보세요.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후차적입니다. 순종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감정이 먼저 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순종에 걸맞는 그런 감정도 주시고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다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서제스션이 제안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름을 두고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단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될 때 순종할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늦어요. 플레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에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요 마지막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